오늘 다니엘서 3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는데 오늘 그 다니엘서 3장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맺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마지막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신학적인 분류를 해서 그 전천년 후천년설 그 다음에 또 휴거가 환란 전이냐, 환란 중반이냐, 환란 후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은 헛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자기 주장들을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다니엘서 3장을 결론을 갖기 전에 다니엘서 3장에 대한 한번 쭉 전체 리뷰를 그 복습을 한번 쭉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3장에 대한 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마지막 때 그 교훈으로 삼고 그래서 한 사람도 뒤에 남지 않고 끝까지 깨끗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모두 들림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았사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 받는 자들이 모두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은 다니엘서 2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고 그다음에 그걸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술객과 박사들의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오히려 이제 크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출세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는 이제 다니엘이 빠지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금신상과 풀무불과 그 다음에 믿음의 승리에 대한 그 스토리가 다니엘서 3장에서 나옵니다. 그 다니엘서 3장의 전체적인 쭉 내 스토리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주는 그 악법과 왕의 명령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해가는 그러한 그 짐승의 표로 그 사람들을 이제 강제로 컨트롤하는 이런 것이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주위에서 다 참소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목을 잘리게 하는 그러한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다니엘서 3장에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과 또 그들의 이제 그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거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말세 성도들이 휴거의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그 모델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안일하게 이제 여기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러면 쉽게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그 정보와 그다음에 모든 그 술책과 모든 그 기능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적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색출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적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의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통제의 그 방침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신앙을 그 따라가는 그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믿음, 우리가 보통 신앙을 생활할 때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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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그 누구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믿음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불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지만은 다른 걸 믿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 참 믿음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구원을 이루는 그런 믿음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잘 가다가 중간에서 그냥 포기하고 따로 가느냐.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종을 하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그 믿음에 대한 이 축복은 정말 마지막 때 구원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영광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이러한 그 잠시 잠깐의 편의함, 이것 때문에 내 영생을 놓치고 그리고 내 그 그뿐만이 아니라 이젠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다니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참 믿음을 과연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때가 돼서 내가 그 뭐 짐승표를 안 받으면 됐지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받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게 하루아침에 절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 엄청난 그 고난과 환난과 훈련과 거기에 대한 그 결단과 이런 것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그 다니엘서 3장의 결론 바로 전에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었느냐 하면은 왜 다니엘이 거기에 없었던가 하는 겁니다. 그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고 오히려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조연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왜 가장 중요한 다니엘의 모습은 거기에 없던가 하는 것이었죠. 그 다니엘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기를 이 다니엘은 참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예표로서 우리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을 마지막 때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이미 휴거된 그러한 성도들을 다니엘이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다니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그 다니엘서 2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 해석해 주는 것으로서 자기 믿음의 테스트가 끝났느냐,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 다니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한번 시험을 받습니다. 꿈을 또 한번 해석하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서 그다음에 벨사살 왕의 또 그 이 그 유혹과 또 그 미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걸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벽에 써 있는 그 손가락이 쓴 글자 이거를 해석을 해주고 거기 또 그 왕의 그 큰 그 상품을 상급을 준 것을 그걸 거절을 하죠. 그 거절했더니 그날 저녁에 그 벨사살 왕이 죽고 그다음에 그 메대의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로 정권을 잡아서 그래서 다시 그 다니엘을 또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다시 쓰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그러한 그 또 시험이 또 옵니다. 결국 그러한 불같은 환난과 시험과 이런 걸 통해서 다니엘이 이제 거기에 통과하고 났더니 그 다음서부터 다니엘서 7장서부터는 이제 엄청난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신부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혼란과 그 이런 것을 다 거치고 나면은 마지막 때 성령께서 이제 큰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꿈과 환상과 그다음에 예언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가르쳐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그 아벳느고 세 다니엘 그 친구들의 그들의 받은 그 겪은 그 풀무불 속에서의 죽음 속에서의 그 겪은 이야기 죽었어야 되는데 죽질 않았어요. 풀무불 속에서 보통 때 그 풀무불 영광로에 일곱 배를 더 뜨겁게 해서 오히려 그 세 사람을 붙들고 있던 군인이 타 죽을 정도의 그렇게 뜨거운 불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불 속에서 분명히 던져 집어넣는데 바깥에서 봤더니 네 사람이 거기서 걸어 댕기는데 죽지도 않고 그리고 더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그 불을 끄고서 끄집어냈더니 네 사람이 아니라 그중에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옷도 다 그대로 입은 채 있고 탄 냄새도 안 나고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이제 그 3장 25절에 기록하고 27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거기에 아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8절하고 그다음에 29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을 믿고 견디는 자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 이게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에 있는 말씀을 자주 가끔 이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인가 15절인가 거기서도 마지막 때 그 다니엘의 그 9장에 나오는 그 멸망의 가증한 것 그 성전에 제3성전에 서서 이제 나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는 그 멸망의 가증한 것 abomination of desolation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다니엘서를 그걸 인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난 중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다니엘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이제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고 이 세 성도들이 여기서 겪은 것들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다니엘서 3장의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제가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은 쭉 다 봤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천년 전천년 후천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그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느부갓네살 왕과 느부갓네살 왕과 우리 예수님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자기의 권위와 그다음에 자기의 모습 그리고 그 불의한 왕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불의한 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invisible 의로우신 왕,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왕하고 우리 주님하고 아주 이렇게 대조가 되죠. 눈에 보이는 이 그 큰 권세를 잡은 느부갓네살 왕, 적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러나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를 주시는 그 의로우신 우리 주님하고 비교가 됩니다. 또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권한으로 사람을 풀무불 속에다 던져서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불을 붙여서 그래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를 죽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영혼까지 지옥으로 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10장 48절에서 그의 영혼을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질적으로 그 왕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과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은 우리의 그 신앙에 많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건데 우리가 오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찾느냐? 오늘 내가 편한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잘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쉬운 것만 자꾸 찾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원치 않는 그 정말 영원한 그 영생 이걸 미스하고 오히려 영원한 영벌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얕게 하려고 그래요. 얕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얕게 쉽게 편하게 그렇게 아주 들어놓아서 하는 그런 신앙으로 절대 펴지 않았어요. 항상 좁은 길이라고 하고 항상 어렵고 그 다음에 항상 그것이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인의 몸으로 끝까지 사는 동안에 이것이 결코 이것이 평탄하고 넓고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히려 내 눈앞에 쉽고 편한 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혹시 내가 잘못 간 길이 아닌가 하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가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문제점에 부딪혔을 적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는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적용을 하느냐, 이걸 내가 타협을 하느냐, 타협을 해서 그래서 내 여기 그 사정에 맞게끔 그렇게 내가 적용을 해서 스스로 내가 합리화해서 그렇게 가서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내가 참 우직할 정도로 그렇게 그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그 가까이 있는 그러한 그 도전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그러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쉽게 그냥 그대로 뭐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또 아니면은 하나님은 한번 봐주시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성경 전체가 다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타협과 타협하는 그 성질, 타협하는 습관, 타협하는 그 이 우리의 그 이 그 형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뒤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그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 중에 타협하는 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타협하는 영들이 우리를 쉽게 그 본 궤도에서 그 진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러한 뒤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그 구원에 관계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계명에 관계되고 하는 것들은 절대 우리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세 형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세 그 성도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법, 그 계명, 법 때문에 순교를 택했습니다. 얼마든지 그 느부갓네살 왕이 회의를 하고 달래고 했을 때 자기가 그것이 참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쉽게 그렇게 억셉트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를 하겠습니다라고 정말 순교를 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죽음에서 삶으로 구원으로 연결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이걸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이걸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사실은 쉽게 문제가 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내가 끝까지 고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가지고 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들 하고 또 카운슬링을 받고들 많이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 그 얻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닥쳐 있는 그 위치와 그다음에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쉽게 그 가야 할 길을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무엇이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막상 가장 그 힘든 어려운 경우에 닥쳤을 때 과연 그런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있을까? 말뿐만이 아니라 그런 행동으로 내가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평소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로는 I love Jesus 해놓고 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은 그거고 아주 정반대 길로 간다면은 그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내 하트가, 내 워크, 내 발이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사랑이 오히려 나중에는 원치 않는 영벌이나 그 풀무불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그 풀무불이나 시험과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꼭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그 작은 그 신앙의 도전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그 시험을 주고 또 도전을 주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이것이 오히려 더 그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내가 거기서 더 떨어져서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위치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모형이다. 또 그리고 그 풀무불 시험을 그 이기는 그 길이 과연 무엇인가? 풀무불의 시험을 이기는 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타협 없이 순종해야 된다. 다 아는 대답입니다. 다 아는 그 결론에.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과연 특별히 아무도 없을 때, 남이 안 볼 때, 내가 과연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만 믿고 타협 없이 그렇게 순종하고 내가 묵묵히 따라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작은 것부터 남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순종을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그 행함으로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그때 도와주세요. 예,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나를 순종하고 따라가겠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하트,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초대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옛날 그 영화들 많이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자기네들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사자나 맹수들로 인해서 잡혀먹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근데 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또는 때로는 불을 거기다 붙여가지고서 죽게 되는 그 시험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테스트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은 그 로마 황제를 절하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역반응으로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들을 죽게끔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신실된 그렇게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불과 뭐 2년 3년 기껏해야 아마 한 5년 미만 정도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나중에 시간이 가서 또 깊은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초창기에 그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 순교를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은 신앙이 그렇게 깊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믿는 그 순수한 사랑이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순종 때문에 그들은 그 선택을 많이 두질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내가 황제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고 어쩌고 할 그런 그 여유가 럭셔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황제를 택하냐 아니면 예수님을 택하느냐.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그들을 가르쳤던 그 사도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웃으면서 그 다음에 순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와서 정말 이것을 안 받으면 내가 살려주고 너희 집에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때에도 똑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따라갈 수가 있느냐. 이것을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깊이 깊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건 문제없어. 그때 되면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째로 그 사람들이 먼저 들림받지 못하고 뒤에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들이 믿음이 정말 성숙한 수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그런 분명한 이유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훈련을 받지 못한 것들이 그들의 또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이 물론 과연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에 상관이 없이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 낮다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쉽게 넘어지고 쉽게 또 깨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적그리스도에게 또는 다른 우상에게 내가 워십을 하는 것이 워십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배와 그다음에 내가 다른 대상에 대한 경배가 거의 비슷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의 비슷비슷해요. 또 돈을 말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거. 재물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명예를 사랑하고 아니면은 자기의 그 자식들을 사랑한 것도 이거 큰 아주 나중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건 정말 큰 시험인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경배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내가 그 경계를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내 가족을 하나님한테 맡길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큰 그 나에게 신앙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자꾸 이거는 내 거고 이 애들은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고 내 딸이고 하니까 내가 자꾸 케어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질 못합니다. 예, 나중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될 텐데 예,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고 지금부터 그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나중에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우리가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 또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그 축복을 받길 원하는 것이 그 전에 우리가 들림받길 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예, 여기 예, 철학기도 나온 사람들이 그 뒤에 left behind 되지 않고 다 들림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을 이렇게 들림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성숙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예, 그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은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완숙한 사람, 그리고 깨끗한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 제가 전에 한번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주님의 신부의 그 퀄리피케이션이 예, 그 자격이 어떠한 모습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나도 가지 하고 스스로 착각을 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뭐 모조리티에서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위치가 뭐냐 한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깨끗하고 그다음에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참 성숙된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우리 겉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하트가 우리의 그 중심이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살면 우리의 그 걸음걸이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참 믿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정말 성숙한 그러한 삶을 사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교회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걷고 가는 길을 내가 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참 조심해야 되고 더 우리가 이것을 안 되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겁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면은 내가 그 두려움 없이 예, 담대하게 내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우리 마지막 때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 툴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이제 시간이 우리 좀 이제 남았기 때문에 아까 약속해서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신학적인 분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길게 말씀을 드리면 전부 다 헛갈려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예, 대개 이게 그 분류가 어떻게 이것이 나눠지느냐 하는 이것을 휴거와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또 천년 왕국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가 믿는 그 학설이 이게 맞느냐 또 우리 그 교단에서 믿는 것이 이게 맞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 이거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이 휴거를 빼놓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이 언제 있고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또는 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 천년이 있는데 그 밀레니엄이 있는데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 천년 왕국 이전에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프리밀레니얼리즘 또는 프리밀레니얼 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천년설 프리밀레니얼 뷰. 그다음에 후천년설은 포스트 밀레니얼 뷰. 포스트 밀레니얼 밀레니얼리즘. 그다음에 아주 천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 밀레니얼리즘, 아 밀레니얼 뷰라고 그래요. 그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뭐냐하면은 예수님의 성경에 그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천년 왕국 이전에 오셔서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천년 왕국을 천년 동안 왕국을 세우시고 이 땅에서 통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온 세상 온 인류들을 만물들 만국들을 통치하시고 천년 동안을 이제 왕이 돼서 이루신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이 무천년설은 아예 천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무천년설은 휴고를 무시하고 천년을 무시합니다. 천년 왕국이 교회 시대고 계속해서 연결이 쭉 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강조를 천년 왕국이라고 강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따라서 그 7년 환란 이것도 이걸 그대로 그냥 무시해버려. 우리가 사는데 이건 하나의 그 과정이다. 고통의 과정이니까 이거는 특별히 그걸 이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세대주의들이 이제 그 주장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것을 전면 또 부정을 합니다. 절대 이스라엘이 따로 그렇게 생겨지지 않는다. 교회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신학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소위 그 covenant theology라고 그러는데 그 구원과 그다음에 그 은혜에 대한 언약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들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과 그다음에 그 씨 자손들과 그 복을 이제 전부 다 통체적으로 이것을 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천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여섯 번. 우리 한번 그거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열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마지막 그 사탄 마귀를 결판내는 그런 재앙이 20장인데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게 분명히 천년이라고 1000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그다음에 3절 보면은 무적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자, 이게 천년이 완전히 구별이 돼서 처음과 시작이 천년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참 이건 너무너무 이거는 약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분명히 천년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그 근거가 너무 약하다 하는 얘기예요. 또 5절에도 그래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을 구체적으로 이제 열고 하면서 거기가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려다. 그 다음에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잠깐 다시 놓이죠. 자, 그래서 이 천년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이 밀레니엄 뷰, 이 무천년설에 물론 그들도 또 그 신학적으로 여기에 그 반대하는 그런 그 학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셔서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가 다시 세워져서 그들이 붙어서 이제 사람이 되어서 상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군대가 되고 하는 이런 것이 분명히 물론 상징이지만은 이스라엘을 표시하는데 그거를 전혀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그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얘기가 이사야서 2장에서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미가서 스가리아서 쭉 나오는데 이걸 전체를 다 상징적으로 보거나 이것을 무시하면은 이건 참 굉장히 아주 성경이 아주 이상하게 풀려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참 우리가 믿는 그 전천년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물론 그 신학적인 어떤 그 반대가 있어서 그들이 그 신학적인 근거가 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보는 그 비유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포스트 밀레니엄 리즘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봐서 그래서 하나님의 한 그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7년 환란은 자기네들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휴거나 재림이나 똑같이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것도 성경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는 그것만 보고서 지금 예수님이 그 천년 이전에 오시느냐 아니면은 그 후에 오시느냐 아니면 전년 예수님이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러고 사느냐 이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전천년설, 후천년설, 천년 없는 무천년설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휴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7년 환란을 우리가 이제 믿죠. 그리고 한 3년 반쯤 지나서 이제 대환란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인데 그런데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를 또 보면서 굉장히 또 이제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이게 그 여기서 나눠지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환란 전에, 환란 전에 일어나느냐? Pre-tribulation rapture라고 그러죠. Tribulation 전에 일어나는 rapture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의 그 교회들이 휴거로 신부로 들림받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pre-trib, mid-trib rapture라고 해서 그래서 환란 중반에 한 3년 4년쯤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들림받는다. 라고 이렇게를 믿고 가르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엔 지금 아마 그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아마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제가 그 어떻게 라디오를 듣다가 그것을 캐치했는데 저하고 굉장히 좀 이게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게 참 분명히 그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택한 신부들을 환난을 거치지 않고 또는 숨겨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구태여 그 성도들에게 환난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들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나 하고 참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중반쯤 지나야만 휴거가 된다 하는 그러한 그 환난 중간에 미드 트리블레이션 랍처가 있고 그 다음에 환난 후에 휴거가 된다 하는 그걸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포스트 트리블레이션 랍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가장 이게 많은 학설이 제일 많은 학설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환난 전에 휴거, 환난 중간에 휴거, 그 다음에 환난 휴거 후에 휴거. 근데 환난 휴거의 후에 휴거는 이게 조금 좀 약해요. 환난 후에 7년 환난이 끝난고 나서 우리가 휴거되면 예수님이 다시 또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왕복 라운드 트립을 해야 되느냐? 이게 조금 이게 약해요. 그래서 이건 좀 question mark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다음에 무환난 휴거가 있어요. 환난이 없이 환난이 아까 그 후천년설이나 그 아밀레니얼 이런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이 트리뷸레이션이 없다라고 해서 휴거는 그 중간에 어느 때고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무환난 no tribulation raptur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적으로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이 뭐가 있냐면은 partial rapture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그 휴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린 것이 이게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파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키는 분들이 있고 또 성경학자들이 이미 벌써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 꼭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마치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없지만은 나와 있는 것 마찬가지로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미 전에 제가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가르쳐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그걸 분명히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때 신앙생활로 아주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의 예언들, 특별히 마지막에 대한 이 예언들은 이 모든 세대, 성경이 쓰여진 이후부터 이 사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의 특별히 예언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와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아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게 확실하구나 진리구나 하고 그것을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다니엘에게 그 가브리엘 선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위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즉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받은 그 가브리엘 선지자에게 받은 그 깊은 마지막 때 비밀을 내가 지금 그걸 읽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덮어놓고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읽도록 해라라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고서 그냥 그대로 다니엘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수백 년 또 2천 한 5, 600년이 흘러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거의 한 100년 전쯤 후부터 그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다시 보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물론 성령께서 하신 거죠. 성령께서 성경의 예언들을 특별히 그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들을 다시 보게 하시는 그래서 그 물리학자 아이삭 뉴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파스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예언은 이건 보통 예언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우리가 재조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글이 쓰여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그것을 다시 보는 그러한 이제 그 이론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언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냐면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졌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이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이 이제 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인 줄 가까운 온 줄을 알아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다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제는 그러면 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전체 신약과 구약의 구약 특별히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가 다시 이것을 재조명하고 재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비춰서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67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나니까 더 이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건 확실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다시 회복과 마지막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것을 이것이 준비가 돼서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을 물론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래서 한 거죠. 고린도전서 그 2장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은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니엘에게 덮어두라고 했던 것이 이제 다시 이것이 열려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이것이 뭐 전천년, 후천년, 그 다음에 이게 환란 전, 환란 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휴거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 그 데살로니카 교회나 또는 그 고린도 교회 휴거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데살로니카전서 4장 13절에 13절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해서 즉 죽은 자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노니 이거 굉장히 부정의 부정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라 하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되는데 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러 오시라 그래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나오죠. 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로 변화하리라. 그래서 이게 비밀스러운 것을 이제 이것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고 즉 꼭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교회에 그렇게 알기 원했다면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더 자세하게 알아야겠느냐 확실하게 알아야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또 그렇게 쏠리고 또 저렇게 얘기하면 또 저렇게 쏠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러한 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방향 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대한 그 풀이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걸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리키고 또 따라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거기에 이게 휩쓸리고 또 뭐 이것이 혼돈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리니까 또 어디 가서 얘기 듣고 이게 헷갈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다 저 그런 것들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너무 약해요. 이상한 데 있는 거 성경 구절 가지고 와서 그래서 갖다 맞춰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누가 뭐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곧 오실 예수님, 예, 그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우리가 믿기에는 그 7년 환란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다시 재림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휴거는 아무 때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휴거 이전에 이루어질 모든 그 성경의 그 근거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항상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인자의 임함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겁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농담으로 얘기한 것도 절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해서 주님 오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2000년 전에 죽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러한 자기의 그 신앙의 삶이 그대로 따라왔으면은 나중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믿고 베드로전서에 그랬죠.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있어서 2000년 동안 언제 죽어 왔느냐.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 베드로전서 쓸 때는 물론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 전에 훨씬 몇백 년 동안 온다 했는데 무슨 오긴 뭐가 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더 하죠. 오긴 뭐가 와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오라 네 얘기도 일리가 있어 하고서 그렇게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고 아니다. 이제는 정말 급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설득시켜서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키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그 교회 안에서 또 그리고 그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택하신 그 신부와 그리고 그 신부가 준비되지 못하는 그 혼인식의 하객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결혼하는 사람은 신부예요. 하객들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하객들을 초청을 해서 그 하객 중에서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그대로 돼요. 우리가 준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 생각엔 천국을 가야지. 천국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 보실 때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격이 되느냐 그러한 삶을 사느냐 그러한 그 하트를 가지고 그리고 따라오느냐 이걸 주님께서 보십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러한 성숙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는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해요. 그래서 그 심한 것이 뭐냐면은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시험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로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들이 그 기도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대한 공격의 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잘 알아서 여기서 깨닫고 빨리빨리 그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조금씩 한 단계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딴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다수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대로 그것이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이 그것이 소수예요. 소수에. 그래서 이것을 아주 좁은 길, 좁은 문, 또 remnant, 그 남은 자들의 믿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정말 끝까지 끝까지 이것을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